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 역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의 이때부터 이제 교황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끝나갈 무렵 중세교회가 시작될 때쯤에 이 교회의 이 타락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타락의 처음 시점에 이 교황권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먼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보겠지만 이제 교회 타락이 점점 어떻게 커져가고 또 깊어져 가는가를 오늘부터 볼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중세 교회로 연결되는지 이런 걸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황권이 생겨나면서부터 교회가 이제 한 교황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로 표방은 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천주교를 가리킬 때, 이 가톨릭이라는 의미가 유니버설 처치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희도 이 유니버설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죠. 신앙 고백에서. 근데 가톨릭이라는 말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한 교황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하나됨이 깨져요. 그래서 동서방 교회가 이 분열로 인해서 깨어지는 사건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한 가지 이유가 이 교황권이에요. 동방교회에서는 교황 인정 안 하거든요. 안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부터 시작을 할 거냐 하면은요. 처음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한, 가장 우리 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황제가 하나 이제 나오죠. 그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틴 황제예요. 이제 콘스탄틴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배울 점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크리스찬 황제라고 얘기를 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전까지 황제들은 크리스찬이고 뭐고 간에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죠. 많은 순교를 기독교인이 당했던 그런 로마의 황제들이었는데 콘스탄틴에 와서 보편적인 기독교 박해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걸로 기독교에 찾아오는 걸로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조금 시각이 달라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독교의 축복의 시대가 찾아오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의 타락이 이제 더 심하게 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왜 크리스천 황제가 되었는가? 그 시작점이 좀 희한해요. 무슨 뭐 말씀을 복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잘 깨달았다기보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신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다른 이방 신들보다 더 강한 신으로 믿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되었다고 믿냐 하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너무 이길 힘이 없었는데 꿈에 어떤 꿈을 보냐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 내가 이제 크리스천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 그 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기독교인으로 정의를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후에 밀란이라는 곳에서 로마의 밀란이라는 곳에서 칙령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기독교를 국교화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우리가 밀란 칙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딕트 오브 밀란.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와, 그런 신비한 은혜와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이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시는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 기독교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이 가졌던 신앙이 체험으로 어떤 뭐 눈으로 본 것으로 그런 참 말씀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것을 먼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처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 하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해요. 즉, 나라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했어요. 국가를. 그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가 나빠요? 국가를 기독교화 시키고 그냥 십계명을 나라법으로 만들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정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교회가 곧 나라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죠? 천국이었죠. 신정국가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천국을 가리키기 위해 잠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모형과 같은 거였죠.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와 국가가 기독교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국가가 교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이 교회를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되고 나라는 무슨 원리로 지켜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온 원리이긴 하지만 공평과 정의의 원리예요. 원리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십계명을 갖다가 이제 나라법으로 만든 다음에 오는 그 나라법이 뭐였냐면 사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가에서 주일을 공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러면 주일에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법을 어긴 거예요. 황제법을. 그럼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건가요? 아니에요. 국가는 일반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공평과 정의로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자유롭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화가 되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러나 나라와 국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주의를 정하고 일을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마치 십계명을 나라법으로 정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보면 잘했다는 거죠. 아니, 국가가 기독교가 되는 거, 그거 왜 나빠? 지금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왜, 그래서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 대통령 때에 나라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걸 금했죠.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가요? 아니, 기도는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백성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아니에요? 그걸 왜 공립학교의 법으로 만들어놔서 믿지 않는 데까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미국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땐 잘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라와 교회는,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은요. 나라를 기독교화 하려고 했고 이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의 성직자들에게 큰 혜택을 줬어요. 세금 면제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되면 이제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 당시에 기독교 성직자들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이 거짓 성도들까지도 기독교 성직자들이 된 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큰 유익을 누리게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도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럼 믿으면 하이어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라지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교회 성직자들 중에서 또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혜택을 누리니까 교회 성직자들이 되고 또 안 믿는 성도들까지 안 믿으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하고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가 이 양에서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요. 양적으로는. 그러나 질적으로는 타락해져 가는 거죠.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어 감으로써 국가가 교회처럼 되어 갔을까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 갔을까요? 두 번째예요. 이게 교회, 세상을 교회화 시키는 이런 거가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화처럼 되어 가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황제가 직접 교회의 문제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 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요 다음 걸로 배우겠지만 도나티스트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도나티즘을 믿는 자들. 이 도나티즘을 이제 교회 회의에서 정죄를 받는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군대까지 아프리카로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도나티즘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여버리는. 이제 나중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동방교회로 가서 이슬람으로 물든 그 지역에 가서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그 도시를 교회화시키는 것, 그 나라를 교회화시키는 기독교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죠. 교회는 진리 복음 안에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정치적, 세상적 이득을 얻게 되는 이유로 로마의 기독교 안으로 수많은 이교도들이 들어오는데 기독교 타락이 더 심해져 갔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구하는 종교 중 하나. 콘스탄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 전쟁을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가게 되는 거죠. 세상 복을 구하고 세상을 기독교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화되고 복음도 세상 복음으로 세상 축복받는 복음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와 국가 간의 이런 깊은 연결이 교회의 타락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교회가 이제 세상 권세를 가지는 걸로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권도 이에 편승하여 교황의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도 더 커지는 교황이 왕을 세우는 것까지 가는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은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라는 이 툴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왕의 입지를 굳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에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이 콘스탄틴 때 그래도 잘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지금의 그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잘못된 기독교 이단이 생겨났거든요. 그때 니케아 공의회를 여는 데에 이 콘스탄틴 황제 때 열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했지만 뭐 다 잘한 거는 아니었죠. 교회 문제를 황제가 관여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박해가 없어졌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직자들이 부와 많은 세상 유익을 누리기 시작함으로 더욱 타락해져 갔다는 것. 진리 복음도 더욱 무너져 갔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리 복음은 오히려 순교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지켜갔어요. 그게 참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세상에서 잘 되는 종교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는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중세교회의 타락으로 연결이 돼요. 중세교회에는 이 교회나 수도원 같은 데가 굉장히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막 땅을 토지를 갖게 돼 엄청나게 축적해서 굉장히 타락하는 모습으로 이제 자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시작점이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세상화가 되면 핍박은 당연히 없어요. 아니 세상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과 같다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핍박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 안에서 지킬 때 예수님과 같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내가 나가서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살아가면 그들이 왜 뭐가 믿겠습니까? 내가 너와 다르다고 하니까 미운 거죠. 우리가 속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리하거니와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이정교회에서정죄받은도나티스트들도나티즘을믿는자들을이제막처벌하고죽이기까지했는데그런도나티즘을믿었던자들은어떤자들이냐이걸좀볼필요가요거까지만볼게요이도나투스라는사람으로부터나온가르침이에요이제무슨어떻게이게생겨나냐하면요이게다그리액션에서나오는거예요예를들어서콘스탄틴대제의어떤밀란칙령이후에교회가타락하게되고성직자들이도덕적으로물러나게되고교회가세상에불을갖게되면서이제완전히교회나성직자들이타락하는시대가오니까그의맞선반응으로도나투스라는사람이나오고그사람을따라가는무리들이도나티즘을믿는사람들이나오게되는거예요그리고또한가지가누가나오냐면그때펠라기우스라는사람이나와요도덕적으로무너져가니까이기독교를도덕적인종교로바꾸려고하는팔라기우스라는사람도나오게되는데둘다문제는있었지만이런리액션에서온이무브먼트였다는거죠그래서첫번째무브먼트가도나티즘이에요그렇죠예말씀드렸듯이교회타락으로인해믿음의본이되지않는성직자들직분자들이생겨나게되고교회가세속화되기시작함으로인해이에대한반응으로순수한성직자들과교회를지키자는운동이시작되는데그게바로도나투스라는사람부터시작이되는거예요도나투스는그카르타고의그목사였거든요그래서뭘주장했냐하면거짓성지자들이너무나많기때문에그런거짓성지자들에게받은성례는효력이없다그주장했다는거죠아니저사람은우리가볼때믿지도않는사람인데목사가되어있어요그런데그사람한테우리가세례를받고성찬에그런우리가효력으로인정할수가없다그렇죠그래서우리가적어도예수님을올바로믿고정말귀한성직자에게서성례를받아야된다그래서로마카톨릭교회안에있다고해도배교자타락한자들예그런믿음의본이되지않는자들에게받은세례는인정되어서는안된다그래서우리가인정한이그룹에속한자들이다시세례를주고다시이성찬을베풀어야그것만인정할수있다고주장했던게도나티즘이에요그러니까당시에는카톨릭교회그당시에타락한카톨릭교회와타락한교회지도자들의이반하여순수하게성례와이말씀을지키자는취지에서운동이시작된거죠그렇죠그리고또한가지주장했던게교회와국가는분리가되어야되지황제가교회일에관여해서교회의결정을내리고예국가의법이나이교회법이이런것들은잘못됐다라고이제주장을했어요이게어떻게보면이반응에서나온것과순수하게복음말씀과교회를지키자는운동에서나온거였어요하지만물론잘못된것도있었지만지금으로하면이런거예요이제교회안에너도나도이제무분별하게직분을원하는거죠아나이가차면장로라도좀돼야되고아집사아니성도이렇게부르면좀창피하고이러면서교회안에직분이타락하게되고말씀에굳게서지않은자들이직분자들이되어서이제막교회를막물란하게만들고타락하게되고교회가불을축적하게되고또그다음에영적으로말씀안에굳건히서지않은성직자들이생겨나면서부터교회의말씀이나모든정치가타락하게되고또교단도타락하게되고그래서나온리액션이뭐냐요새도어떤리액션이나오죠아예교회안에직분자들을없애자는거예요그렇죠그리고기성교회를떠나게되고교단에속하지말자는거죠아그교단도어차피타락한교단우리가속해서뭐하냐는거예요그래서개교회독립교회를하게되고이제이런식으로가는거죠교회안에직분자들을없애고뭐예전에는그래도이목사만있고장로집사는없다는걸로갔는데요새는목사도안하려고그래요그냥어떤이런뭐전도사님뭐간사님이런분이교회이렇게하는그교단이나이런것도속하지않고교회라는이름도붙이질않죠이런것들이사실은리액션에서나온거예요너무기존에서잘못되고타락하고있기때문에순수한성도들의모임을만들자는주장이죠이제그런게도나티즘이에요그러나분명히이한편으로는이해가되죠한편으로는그런것들이잘못됐고잘못한부분이있어서이해는되지만또한가지우리가생각해야될것은그렇다고해서하나님의말씀을떠나서는안되죠하나님의말씀이어떻게해서든지한교회를이루어그한교회속에속해있어야하고그렇죠 그 다음에 한 교회 안에 주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걸 개혁해야지 없애자는 건 분명히 잘못됐죠. 어떻게 보면 도나티즘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떤 개인 목사나 개인 성도의 영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면 더 좋은 세례고 이렇게까지 갔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니까 도저히 저 인간한테서 무슨 세례를 받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세례의 효력은 주는 사람의 어떤 덕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소력 있게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의 덕에 달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우리 도나티즘을 믿는 그룹 안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됐죠. 다시 올바로 가르쳐서 그때의 효력이 효력 있게, 세례가 효력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세례 성찬을 집행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결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는 순수한 교회 멤버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아무나 다 들여보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을 강화했고 교회가 제대로 합당한 치리를 해야 된다고 교회의 치리를 강조했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제들, 이 로마 캐톨릭이 얘기하는 사제들은 이제 없다.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인데 무슨 사제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까지도 부인했어요. 당시로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반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컨스탄틴이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정에 따라서 이제 출교를 시킬 때 출교 정도가 아니라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 어거스틴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쯤에 어거스틴은 이 도나티즘이 물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됨 안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주장을 어거스틴은 항상 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성례의 효력도 어떤 한 사람의 영성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주는 성례는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 중에는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올바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콘스탄틴 황제가 주장을 해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전쟁을 하여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또 한 가지의 그 리액션은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기독교의 도덕성을 확립시키려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펠라기안이즘, 그러니까 펠라기안주의를 주장을 해요. 근데 완전히 아주 완전 행위 중심의 기독교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것도 리액션에서 나왔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이게 참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요. 똑같은 리액션이 또 나오고 또 그렇게 지금도 알미니안주의가 또 나오게 되고 행위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게 다 리액션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올바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리액션으로 어떤 개인적인 기독교 아니면은 도덕적인 기독교로 가게 되는 그런 리액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금요일날 저희들 성경 공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요.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생활하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 기쁜 모습으로 또 예배 나누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